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경상북도 경주 일대에서 오늘 또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 인근에서는 지난 12일 규모 5.1과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까지 수백 차례의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상청은 오늘 저녁 8시 33분쯤 경주시에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이 역시 일주일 전에 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는 물론 대구 등 경북 일원에서 건물이 10여 초간 흔들렸으며 전라도와 경기도, 서울 등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는 신고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지역에서 제법 큰 규모의 지진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진 발생 직후 한국 정부의 관련 부서인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또다시 접속 장애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습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지난 12일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3시간 동안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동맹과 의무, 공유하는 상호 이익,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무기화에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도 북한의 도발이 이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며 따라서 국제사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알레포 지역으로 향할 구호 차량들이 아직 진입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 긴급 구호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알레포 지역 27만 5천 명에 대한 식량과 식수, 의료 지원은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휴전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휴전 시행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구호 차량들은 터키 국경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알레포 내 반군 진지가 공습을 받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지난 주말 오폭으로 시리아군 병사 수십 명이 숨지는 등 휴전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스테펜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사무차장은 이에 따라 구호품 전달과 또 긴급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유엔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미네소타주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맨하튼의 남서부 첼시 지역 도로변에서는 지난 17일 폭발 사건이 발생해 행인 29명이 다쳤습니다. 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뉴저지주 시사이드 파크에서 마라톤 행사 직전 쓰레기통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또 이튿날인 어제 엘리자베스 기차역의 쓰레기통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밖에 같은 날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 세인트 클라우드의 한 쇼핑몰에서 괴한의 흉기 공격으로 8명이 다친 사건도 테러 행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어제 실시된 총선거 결과 집권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통합 러시아당은 이번 선거에서 54%가 넘는 득표율로 자유민주당의 13%와 공산당의 6%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부 부정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엘라 판필로바 러시아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 어느 곳의 선거 결과도 무효화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사계절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계절 하면 역시 가을이죠. 곡식과 과일을 얻는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를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쯤이면 몸이 또 몸도 마음도 가득 차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계 각국에는 각기 조금씩 다른 풍습과 이름이지만 가을을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들이 이맘때 많이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일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는 독일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뮌헨에서 2주간 열리는 이 맥주 축제는요, 민속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과 마차와 악단의 행진, 그리고 서커스 등 볼거리, 마실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축제인데요. 올해로 무려 203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그동안 평균 600만 명이 다녀가는 대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각종 테러의 여파로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경비도 삼엄해져서 축제 분위기가 쉽게 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가을이 주는 여유와 기쁨을 모두가 다 함께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리고 빗방울 떨어지는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에서 2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에서 26도, 신의주 13에서 25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6에서 25도, 함흥 12에서 24도, 끝으로 청진은 12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비틀스의 노래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Yesterday 함께 감상해 보시죠.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came suddenl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Such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Such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mm-hmm.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주말 동안 실시된 러시아 의회 총선거에서 집권당과 우호정파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같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벌써부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3선 출마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뉴욕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유엔 총회가 막을 올립니다. 난민 문제를 주로 다루는 특별총회 일정입니다.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의 지난주 워싱턴 방문에 맞춰서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침체 상태였던 미얀마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저희 VOA 방송이 분석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의회 총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고요?
예, 러시아의 의회, 일반 시민의 대표자가 모인 하원을 국가 두마라고 하는데요. 어제 러시아 전역에서 이 두마 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오늘 아침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잠정 개표 결과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당수인 통합 러시아당이 전체 의석 450개 가운데 약 343석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개표율이 93% 정도여서 결과는 거의 확정적인데요. 통합 러시아당은 독자적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는 의석수인 300석을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이고 전체 의석의 약 7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서 역대 최대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나머지 원내 제2, 3, 4당으로 예상되는 정파들도 통합 러시아당의 우호적인 정당들입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은 이미 이 선거 승리를 선언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표시했다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저녁 투표가 종료된 직후에 일찌감치 통합 러시아당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승리한 결과가 확실하다고 이미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힌 뒤에 국내외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통합 러시아당에 지지를 보냈다면서 다양한 국정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자, 푸틴 대통령이 밝힌 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국정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외교와 내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외교에서는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강경 대치 노선이 핵심 과제인데요. 현재 러시아는 크게 두 곳에서 서방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아 내전에서는 온건 반군을 지원하는 서방 측에 맞서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후원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어서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뒤에 주변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들을 지원하면서 인근으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방은 이에 맞서서 경제 제재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산하 병력 배치의 확대 등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의 강경한 대서방 외교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집권당의 선거 승리의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받게 된 대서방 강경 노선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푸틴 대통령의 외교 분야 국정 과제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내치에서는 어떤 일들이 전망되는지 살펴볼까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오는 2018년에 대통령 선거의 세 번째 임기를 위해 나설지를 저울질해왔는데요. 집권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확인된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푸틴 대통령의 3선 가도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벌써부터 푸틴 대통령 주변에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계획이 논의 중입니다.
네. 자, 이 집권당에 대한 지지가 곧 푸틴 대통령의 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통합 러시아당은 푸틴 대통령의 1인 정당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아, 푸틴 대통령의 제1기 집권 기간이었던 지난 2001년에 공식 출범한 비교적 짧은 역사의 정당이 기존의 러시아 정치를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공산당과 자유민주당 또 정의 러시아당 등을 제치고 2003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된 것은 푸틴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은 요인이 큽니다. 대통령으로서 첫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 러시아당의 창당과 선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푸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2008년 이 당의 공식 입당에서 당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에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당 대표직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넘겼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 인사입니다.
네, 지구촌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유엔 총회가 오늘 뉴욕에서 열리는군요.
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오늘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요. 최근 시리아 내전을 비롯한 각지의 분쟁 격화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난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총회입니다. 유엔은 이번 총회를 난민 총회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난민 수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최대에 이른 요즘에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서 난민과 이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단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엔 측은 이번 총회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예, 저 난민 수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라고 하셨는데 난민 문제가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예, 유엔 난민기구 고등판무관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의 난민 이민 수는 6,53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년 같은 시점에서 1년 만에 5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들 가운데 130만 명이 난민이었고 320만 명은 망명 희망자 그리고 4,080만 명이 이민이었습니다. 이 밖에 유엔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난민 이민 수까지 총적으로 합치면 약 7,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남북한 인구를 합친 수보다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난민을 세계 각국이 각각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정착하게 할지가 난민 문제의 핵심입니다. 난민을 상당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고 또 난민을 받아들이더라도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못하면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간단치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자,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특별총회의 소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난민 이민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반총장 측은 이번 총회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유엔이 결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난민 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 어떤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예, 유엔은 매년 난민 총수의 10%를 의무적으로 각국이 이민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결의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국가들의 거부에 부딪혀서 결의안이 무산될 상황인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이 결의안의 세부 조항을 보다 세심하게 다듬어서 보다 많은 나라들이 승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자, 이번 유엔 총회 이후에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별도로 회의에 소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집하는 후속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미국이 제안 중인 3억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원조 기금에 대한 유엔 회원국 정상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의제입니다. 이 돈은 유엔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난민 정착 기금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합의가 될 경우 난민 어린이 100만 명 과 또 취업 연령대의 난민 100만 명에 대한 지원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올려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기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도록 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인들도 만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 정상들을 소집해서 난민 정착 기금을 확대를 논의하기 앞서서 50대 기업 대표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기업인들에게 난민 정착 기금 확대 계획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미국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난민 문제 해결에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는 구상에 따른 계획입니다.
예. 자, 미국은 이번 유엔 총회 일정 가운데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 회의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총회에 앞서서 그동안 유엔이 난민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고 지적한 뒤에 유엔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서 정치적인 역풍을 무릅쓰고 더 많은 활동과 더 많은 기부를 하면서 이 어려운 난민 수용 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죠. 미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얀마의 아웅사 수치 여사가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이 미얀마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풀기로 결정하면서 자, 현지에서는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기대가 높다고요.
예, 미국은 군부 통치자들에 의한 인권 탄압과 독재가 일상적으로 자행되어온 미얀마에 대해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선거에서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이겨서 53년 만에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고 올해 군부의 일정 지분 참여 속에 새 정부가 구성되면서 제재를 일부 풀었는데요.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으로 공식 취임한 뒤에 처음으로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무역 제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미얀마 경제계와 산업 일선에서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있던 미얀마 경기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까?
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섬유산업에서 활발한 수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옷가게를 가보면 대부분 동남아시아산 섬유로 만든 옷들을 팔고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섬유 관련 천연자원 보유를 바탕으로 섬유산업의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 측은 16억 달러 규모의 자국 섬유 산업이 이번 미국의 무역 제재 해제 결정의 최대 수혜 업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섬유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얀마 상무부 소속 경제학자인 마웅 고급 정책 자문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이전에 섬유 수출 물량의 65%가 미국으로 향했다고 소개한 뒤에 미국의 무역 제재 실시 이후 이 같은 비율이 10%대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웅 자문관은 미얀마의 섬유 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제재 해제 조치로 시장이 확대되면 막대한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섬유 부분 외 또 그 밖에 어떤 이 부문들이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까?
예,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책 자문을 지냈던 시엔터넬 호주 맥쿼리 대학교 교수는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 해제 조치는 더 많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미얀마 시장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미국 쪽의 시점을 설명한 뒤에 이는 또한 높은 기준과 책임감을 갖춘 미국의 자금과 기업이 미얀마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던 미얀마 경제계를 개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다양한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 뉴욕시 등 여러 곳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이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중인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경합주에서 사실상 동률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최근 미국에서 소아암 환자들 가운데 이 뇌암 사망자 수가 백혈병 사망자 수를 앞질렀다는 이 연구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은 분위기가 좀 뒤숭숭했습니다. 뉴욕 동북부 뉴욕과 또 뉴저지에서 폭탄이 폭발했고요. 또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 명이 다쳤는데요. 이 소식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 폭발물 소식이 이 토요일 아침 뉴저지주에서 있었습니다. 이 해병대 자선 마라톤 행사를 앞두고 이 마라톤 코스 길목의 쓰레기통 속에서 이 파이프 폭탄이 폭발한 건데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안전을 우려해서 마라톤 행사가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 파이프 폭탄은 작은 관 속에 이 폭발물을 넣어 만든 사제 폭탄을 말하는데요. 이어서 이 토요일 밤 뉴욕 맨하탄 시내 첼시 지역에서 이 폭탄이 터져 29명이 다쳤습니다.
네. 자, 이 폭탄이 터진 첼시 지역, 그 많은 식당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굉장히 번잡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다행히 그 인명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이 다친 사람들 모두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어제 모두 병원에서 나와서 기구했습니다. 경찰이 또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폭발물을 발견해 해체했는데요. 이 두 개 모두 압력 밥솥과 이 손전화기를 이용해 만든 폭탄이었고요. 이 밥솥 안에 이 날카로운 금속 조각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현지의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빌 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사건을 고의에 의한 행위로 규정했고요.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이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t this time, there is no evidence of an international terrorism connection.
네, 이번 사건이 테러 행위인 건 확실하지만 이 국제 테러 조직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이 쿠오모 주지사가 토요일에 말했는데요. 쿠오모 주지사는 당시 수사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두 명에서 네 명에 이르는 남자들이 인근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조금 전에 뉴욕 경찰이 28살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남성 아마드 칸 라힘 하미가 이 첼시 폭발 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 라하미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경찰이 이 뉴저지주에 있는 라하미의 집을 급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 폭탄이 폭발하는 순간이 담긴 동영상을 보니까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던데요.
네.
자,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난밤에 또 뉴저지에서 폭발물이 또 발견됐군요.
맞습니다. 이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시에서 이 폭발이 있었는데요. 이곳 기차역 인근의 쓰레기통 속에 이 수상한 배낭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 수상한 배낭 안에서 폭발물 5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로봇을 이용해서 이 폭발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한 개가 폭발한 건데요.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도시 뉴욕과 또 인근 뉴저지에서 폭탄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자, 그런가 하면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토요일 밤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미네소타주의 한 쇼핑센터에서 경비원 복장을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최소한 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인은 이 비번이던 경관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확실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소말리아계 미국인으로 알려졌고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알라신을 언급했고 또 공격 대상에게 이슬람 교도냐고 묻기도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 남성의 정확한 그 범행 동기는 알려졌습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이 남성에 대해서 ISIL 단원이라고 주장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미 연방수사국 FBI는 아직 이 남성이 ISIL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릭 손튼 이 FBI 요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We do not at this point in time know whether the subject it was in contact with, had connections with, was inspired by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네, 현재로서는 용의자가 외국의 테러 조직과 관계가 있거나 접촉한 일이 있는지 또는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 주말에 여러 건의 테러 사건 또는 이 테러 시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들 사건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요. 이 뉴욕 첼시 폭발 사건과 이 인근에서 발견된 폭발물의 경우 이 똑같이 압력밥솥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범인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FBI는 이 28살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아마드 칸 라하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색 중입니다.
네. 저도 이번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 뉴욕에서 이 유엔 총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세계 각국 정상들이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모이는데 이에 따라서 뉴욕식 당국이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여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 2주 동안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낸 수치를 보면요. 클린턴 후보가 44.9%, 트럼프 후보가 44%로 이 지지율이 아주 팽팽합니다. 두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지지 정당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경합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CBS 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3개의 경합주에서 두 후보가 42%로 동률을 보였는데요.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1%포인트 앞섰었고 2주 전에는 2%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였던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좀 따라잡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상황이 참 많이 바뀌었군요.
맞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에 이 트럼프 후보가 이라크에서 사망한 무슬림 미군 병사 가족을 모욕했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됐고요. 또 선거운동 본부 지도부를 개편하는 등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클린턴 후보가 이 국무장관 시절에 사용한 개인 이메일 계정 문제, 또 클린턴 재단의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일주일 전 일요일에는 9.11 테러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 클린턴 후보가 일찍 자리를 뜨면서 또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는 폐렴에 걸렸다고 밝히고 이 며칠 선거운동을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부터 선거운동에 복귀를 했죠.
예. 자,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건데요.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이니까 지금 다시 이제부터 경쟁을 시작한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50일 동안 이 두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USA Today 신문이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세 차례 TV 토론회에 참여를 하는데요. 1차 토론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데요. 이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는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 이 두 후보만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나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는 지지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 TV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에게 자기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렇습니다. 특히 첫 토론회에서 승기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후보 모두 토론회 준비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 밖에 이 클린턴 후보의 경우에는 이메일 문제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경제 또한 앞으로 50일 동안 두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기가 좋으면 집권당 후보인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하겠고 또 경기가 나빠지면 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이 트럼프 후보의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북한의 핵 문제, 러시아와의 관계 등 국제 문제, 또 테러 공격 등도 올해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죠. 특히 소아암에 걸린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암과의 싸움이 더 힘겨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 이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장 많은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소아암이 바로 뇌암인 것으로 밝혀졌네요.
그렇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혈액암, 그러니까 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소아암 환자 가운데 얘긴데요. 그런데 이제는 뇌암이 소아암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전미건강통계센터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1999년에는 1살에서 19살 사이 소아암 환자 가운데 3분의 1이 백혈병으로 사망했고 뇌암으로 인한 사망은 4분의 1에 불과했는데 2014년에는 이 같은 수치가 뒤바뀌면서 뇌암으로 목숨을 잃은 소아암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뇌암에 걸린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주도한 셀리 커틴 박사의 설명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2014년에 소아암으로 사망한 전체 환자의 수는 지난 1999년보다 20%가 줄었고요. 이 같은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커틴 박사는 지난 2011년에 뇌암 사망률이 백혈병 사망률을 앞질렀다면서 이는 중대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소아암 환자의 사망률이 줄었고 특히 이 백혈병 환자들의 사망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건데요. 그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실 백혈병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어린이를 이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암인데요. 암을 연구하는 이 종양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효과적인 화학요법을 개발하고 또 방사선 치료나 골수 이식 등의 치료법이 발견되면서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뇌암의 경우는 어떤가요? 뇌암도 백혈병처럼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뇌암의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뇌암 같은 경우 수술을 할 때 건강한 조직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 극도로 조심을 해야 하고요. 또 뇌에는 약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직이 있어서 또 약물 치료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이 소아암 환자들도 성인 암 환자나 마찬가지로 이 암 치료를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네.
어른들도 굉장히 힘겨워하는 이 과정인데요. 소아암 환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뭐 체력적으로 힘겨운 건 물론이고요. 수술이나 방사선, 화학치료 등은 때때로 어린이의 이 장기적인 인지, 발달 장애를 또 가져올 수가 있다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런 암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소아암의 경우 뇌암과 백혈병이 대표적이지만 이 뼈에 종양이 생기거나 갑상선, 내분비선 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 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암 치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 러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Wasn't expecting that 함께 들어보시죠. It was only a smile but my heart it went wild. I wasn't expecting that. Just a delicate kiss anyone could have missed. I wasn't expecting that. Did I misread the sign? Your hand slipped into mine. I wasn't expecting that. You spent the night in my bed. You woke up and you said, well, I wasn't expecting that. I thought love wasn't meant to last. I thought you were just passing through. If I ever get the nerve to ask, what did I get right to deserve somebody like you? I wasn't expecting that. It was only a word. It was almost misheard. I wasn't expecting that.
But it came without fear. A month turned into a year. I wasn't expecting that. I thought love wasn't meant to last. Honey, I thought you were just passing through. If I ever get the nerve to ask, what did I get right to deserve somebody like you? I wasn't expecting that. In the flicker of the sweetest smile. We were married in spring. You know I wouldn't change a thing. Without that innocent kiss, what a life I'd have missed. If you not took a chance on a little romance, when I wasn't expecting that. Time doesn't take long. Three kids up and gone. I wasn't expecting that. When the nurses they came, said it's come back again. I wasn't expecting that. Then you closed your eyes. You took my heart by surprise. I wasn't expecting that.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차별화된 경제 정책을 지향해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두 당이 모두 보호무역 기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보호무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호무역이란 뭔가요?
일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스스로를 또는 가까운 지인을 먼저 보호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경제 분야에서 이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호무역입니다. 보호무역은 말 그대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무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수출은 크게 늘리고 수입은 최대한 줄이려는 정책인데요. 국가 권력과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무역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제도로는 자기 나라의 상품과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보호관세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미리 수입량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허락하는 수입할당제나 특정한 상품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수출장려금 제도 등도 보호무역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장단점.
예를 들어 어른과 아이가 100m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유무역은 체격이나 실력에 상관없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보호무역은 어른에게 50m쯤 더 뒤에서 출발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자국의 산업이 발전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보다 완화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가 활발해져 단기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특정 산업 쏠림 현상은 없어도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는데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 분야가 뛰어나지만 농업 분야는 취약한 나라 또는 관광산업은 훌륭하지만 기술 분야는 취약한 나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므로 한정된 자원으로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 무역 이론의 기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에 불고 있는 보호무역 바람.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해온 나라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누려왔는데요. 그러나 미국 경제가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의 경제 호황을 지나 경기가 불안정해지고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등 신흥 강국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보호무역을 경제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대통령 후보가 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높은 관세와 자유무역협정 반대를 주장하면서 기존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The TPP is a horrible deal. This is one of the worst trade deals, and I would, yes, rather.
트럼프 후보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 때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체결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해 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해 열광하는 유권자들의 반응에는 자유무역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는 분노가 녹아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 줄곧 보호무역에 좀 더 가까운 당론을 갖고 있던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TPP를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자유무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후보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강력히 자유무역에 반대해왔던 인물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제조업 일자리 쇠락의 주요 원인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샌더스 후보의 주장에 열광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바에는 차라리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클린턴 후보가 입장을 바꿔서 TPP를 반대한다고 밝힌 점이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채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But I'm worried. I'm worried about currency manipulation not being part of the agreement. We've lost American jobs to.
클린턴 후보는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자신이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여전히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은 수입 규제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 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과 장기적으로 무역량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보호무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ello,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elephant in the room. Elephant in the room입니다. 인트레스팅 프레이즈. Elephant in the room. Let's find out what it means.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Jason and Mike had. Listen carefully.
How are you and your wife?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Yes, you're right.
But even though you guys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 is best to do it now than later.
I agree.
본문에서 제이슨이 How are you and your wife? 너희 부부 요즘 어떻게 지내니?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요즘 우린 보통 신혼부부들이 겪는 기본적인 재정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제이슨이,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맞아. 부부 사이의 돈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만 이야기 꺼내기가 힘들어.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yes, you're right. 라고 답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표현, elephant in the room. 잘 알아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ow are you and your wife?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Yes, you're right.
But even though you guys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 is best to do it now than later.
I agree.
Today's phrase is elephant, E-L-E-P-H-A-N-T, elephant in the room, elephant in the room. This phrase means that there is an obvious problem or an awkward situation that everyone knows about, but no one is talking about it because it is embarrassing or uncomfortable.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집이 워낙 커서 한눈에 확 띄겠죠? 이처럼 elephant in the room은 눈에 띄는 분명한 문제나 무시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는데요. 누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 명백한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되는 문제에 관해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are you and your wife?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Yes, you're right.
But even though you guys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 is best to do it now than later.
I agree.
네, 이젠 elephant in the room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Elephant in the room. We'll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81년 9월 19일 오늘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취임 넉 달 만에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두 달 전 워싱턴 DC 기차역에서 암살범 찰스 기토가 쏜 총에 맞은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Guido approached Garfield from behind, took out a revolver, and shot Garfield in the back. The bullet pierced a major artery.
대통령 선거전에서 가필드를 지지했던 기토는 가필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 보상으로 외교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그의 요구가 거부당하자 가필드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1831년 오하이오주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가필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근면과 성실함으로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가필드는 주 하원의원을 거쳐서 1859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이후 18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윈필드 스콧 헨콕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가필드는 1881년 오늘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로써 가필드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짧은 재임 기간을 지낸 대통령이 됩니다. 1955년 9월 19일 오늘 후안 도밍고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레오나르디 장군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시각한 페론은 강제로 쫓겨나 파라과이와 스페인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12년 전인 1943년 쿠데타를 일으켜 라몬 카스틸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페론은 노동, 사회복지 장관을 거쳐 1946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페론은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반대파를 모두 숙청, 언론을 탄압하는 등 철권 정치를 펼쳤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점차 침체에 빠졌고 페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1955년 오늘 군부 세력이 페론 정부에 대항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면서 페론 대통령은 10년 동안 지켜온 권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73년 페론은 아르헨티나 민중들의 지지로 재집권에 성공하지만 이듬해 7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 1, 2, 3, 4, 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